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온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형편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의 한 시대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지난 다음에 400여 년 동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라기가 말한 그 말씀은 400년 동안 그들이 지키고 어쩌면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말라기서에 보면 여섯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지만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굉장히 곤고하고 핍박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도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은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리라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삶을 눈먼 것들, 저는 것들, 병든 것들로 제물을 삼지 말고 온전한 말씀에 입각한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고 제물인데, 제사의 제물인데, 너희 자신이 제물이라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받으실 만한 선한 그런 제물들로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선택된 자들은, 성도로 선택된 자들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와 다섯 번째의 논쟁은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백성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신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논쟁입니다.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냐.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한 아버지라는 얘기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 한 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만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유일한 특별한 한 백성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하나의 백성, 하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형제들에게 헛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모든 선조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그 언약, 약속을 너희들이 어기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너희들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당황함이 있겠죠.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또 백성들의 그 본래의 모습, 너희들이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지 않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을 갖다가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 여호와의 성결을 갖다가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는 그 성결이라고 하는 그 성결이라고 하면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성결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거나 또는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에게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내리셨나? 12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경고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하는 자들, 여호와의 신분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지 않은 그 정체성을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11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보면 하나님은 신명기나 여기에서 말씀할 레위에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고 선택한 백성이니까 이방인들, 이방의 종교를 믿는 자들과 결혼을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잡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금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하신 말씀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들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이런 말씀을 12절에 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이방인들과 막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깨는 자라. 여기서 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사실 성경을 모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깨는 자가, 응답하는 자가 어떤 자를 말하는지 정확히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번역을 안 해버려요. 무슨 의미라고 모르니까 번역을 안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깨는 자는 뭐고 응답을 하는 자는 뭔가, 저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방 사람들을, 이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자들, 거기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깬 유대인이나 그 유대인과 결혼을 응답하고 약속한 이방인이나, 전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깬 자가 되는 거고, 이 이방인은 그 결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응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데려와가지고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그들을 야곱의 장막에서, 야곱의 후손에서, 야곱의 씨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순수하게 지켜야 될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의 가운데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은 순결된 것을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들고 와서 아, 그러면 결혼 제도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건 안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문자적인 말씀은 그렇고 이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그 율법이 통용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절에 다니는 사람과도 결혼하고 또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결혼하고 합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을 할 때는 예수 믿읍시다 해서 그래요, 나 예수 꼭 믿을 거예요, 교회 다니겠습니다 했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절에 가자고 해서 절에 간 사람도 있고 또 절에는 안 가더라도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사회에서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순수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전부 다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13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13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자, 이런 일도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들이 무슨 이런 일이 뭘까요? 그 다음을 봅시다. 시작.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도 하고 있다니. 무슨 일이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 드릴 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전을 잔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의 헌물을,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들을 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래요.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울음을 쏟으면서 탄식을 하면서 예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우리가 이 눈물, 울음, 탄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는 눈물이나 울음이나 탄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마음만 필요한데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암몬이나 모압 족속들이나 에돔 족속들은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여호와께 신께 간절히 예배를 드린다는 표시로 해서 자기 몸에 상처도 내서 스스로 고통하고 막 아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왜 옛날 장사 지내고 이렇게 상여 나가면 눈물 안 흘려도 막 고굴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은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억지로 슬프지 않은데 그런 눈물을 짜고 한숨을 토해내고 그리고 막 울부짖으면서 그런 탄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같은 것을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들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방신에게 하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신 지식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 그런 감정팔이, 감성팔이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봐라. 그렇게 결혼하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의 예배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뭐 기도하면은 우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갑자기 소리 높으면서 징징 울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통과 난리가 납니다. 그것이 꼭 나쁜 건지 아닌지 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감정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파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유 불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감정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하나님에게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배는 보면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나 이런 제사를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온 백성들이 기뻐 뛰어요. 모이면서 화목을 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자해하는 이런 일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상한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자복함,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영적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상한 감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정으로 하나님을 조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내게 예배 드린 것, 내가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고 보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쩐 일이십니까? 왜 안 받습니까? 지금 얘기합니다. 어찌미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고 결혼한 게 뭔 잘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해서 우리가 막 울면서 더 간절하게 애절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어쩐 일이시냐고 이들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답은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한 백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해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요. 경건한 백성과 경건한 자손 가운데서 경건한 자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잡다하고 순결치 못한 이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경건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경건함 성도들의 온전한 거룩함을 지켜야만 그 온전함 속에서 온전함이 계속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16절에 보니까 너희 심령을 삼가 지키라며 너희의 심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감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심령을 지켜서 규례대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잡다한 이방의 어떤 것을 가져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하신 말씀 네 번째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를 먼저 합니다. 다섯 번째 논쟁도 똑같이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섯 번째 이 얘기는 3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백성들에 대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고 나면 절대 변하시질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는 걸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야곱 백성은 이 세상에서 야곱의 자손들은 없어지거나 멸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바꾸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란 때문에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조상대대로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불신하고 나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고 내 말씀을 어겼다는 나의 명령에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오늘 3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성경 본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역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것.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거 도적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게 뭘 도적질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걸 도적질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도적질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언제 뭐 주님 것을 도적질한 적 있어요? 도적질 뭘 도적질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것이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한테 싸울 것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시겠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은 십일조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십일조에 대한 말씀은 이게 뭐 겉으로 외형상은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결혼 제도가 결혼에 대해서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얘기는 순결성을 지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 순결성을 버리는 것이 뭐냐? 이방인과의 결혼하는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십일조의 문제는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대표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일조를 내거나 우리의 소유를 바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로 들면서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 내게로 돌아오려면 너희들이 내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명령, 규례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말한 나의 말을 가장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는 나의 영광을 위하는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아 이거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일조 생활 잘하세요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50%는 맞는데 꼭 50%는 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좋아하시는 설교지만 우리 백성들은 또 굉장히 불편한 설교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십일조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줄었대요. 너 깜짝 놀랐어. 아니 목사님 이 설교를 했는데 십일조가 왜 줄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성도 얘기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십일조보다 더한 걸 바쳤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십일조만 바쳐도 되는 거로구나. 괜히 많이 드렸네. 그래가지고 십일조로 계산해서 나오는 바람에 그 다음 주부터 줄었다는 거예요. 야 난 그런 교회 있다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물론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십일조는 지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십일조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키기 너무 힘든 계명이에요. 제일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소유예요. 그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유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너희가 내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그 의무를 다하라는 이 말씀으로 십일조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마태복음 19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저 영생을 받으려면 뭘 하면 좋아요? 영생을 받겠다는 건 구원 받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의 계명을 잘 지켜야지.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회한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잘 지켜야지.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제가 그 계명 하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직 너한테 한 가지가 더 부족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온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님, 다 바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청년은 쓸쓸히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것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극진하신데 주님은 주님의 것을 한번 달라고 시험을 해보는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주님보다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라고 지금 이 제5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논쟁은 여섯 번째 논쟁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네 번째 논쟁은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 이 네 번째 논쟁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공의롭게 행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형편을 우리는 지난주에 미리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쫓겨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옛날의 영광과 번영과 그들의 풍요로움이 자기들에게 그냥 주어질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포로된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은 희망에 부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는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먹고 살 일이 힘든 고통밖에 없는 그런 황무지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자마자 기쁨이나 어떤 환희나 감격이 아니라 금방 차대찬 현실, 삶의 고통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만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더구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실 거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축복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옛날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재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복은커녕 하나님의 다스림은커녕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난 지 지금 적어도 몇 년이 지났대죠? 50년이 지났어요. 50여 년이.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지어놓은 성전은 너무 초라해서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성전 재건의 그 부분 꿈은 우리 선조들이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했는데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여전히 고달픈 현실밖에 없어요. 오히려 주변을 바라다 보니까 자신들을 핍박했고 자신들을 못 살게 굴었던 이방 나라들은 더 번성하고 더 잘되고 있어요. 자기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땅에서 더 떵떵거리고 피난 갔다 돌아온, 붙잡혀 갔다 돌아온 자기들보다도 그 땅에서 하나님도 모른 채 그냥 잘 먹고 살았던 그들에 살고 있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을 조롱하고 웃으면서 저것들은 포로로 갔다 온 친구들. 그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귀족이거나 왕족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힘들어요. 사실 예수를 믿었는데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데, 예수 잘 믿는 나는 장사도 안 되고 건강도 더 나빠지고 자식들도 안 좋고 남편도 안 좋고 집안도 엉망이고 하는 사업도 엉망이고 모든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냐면 말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런 말을 하던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아냐?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좋게 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더 잘되게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더 잘되는 걸 보고. 사실 마지막 때가 되고 이러면은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새벽 기도 잘 나가고 쭉 하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오직 주님께 눈물로 제단을 삼고 주의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 선교 잘하고 말씀 막 달달달 외우면서 말씀 생활하고 이런데 생활은 지질이 못 나요. 너무 힘들어. 뭔가 하나 형통이라는 것이 안 보여요.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여,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악한 자들을 더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그들을 더 좋게 보시고, 야, 그리고 그들을 더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 입에서 나온 소리는 뭐냐면 17절 끝에 보니까, 자,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있을긴 하느냐,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냐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3장 1절에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공의,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며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거두어 가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악인은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선한 자들은 더 안 되어가고 나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3장 1절에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내 길을 준비하도록, 예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겠어요? 우리가 400년 뒤에 나타나는 세례요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너희들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임하겠다는, 그래서 먼저 내 길을 예비하는 자를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보내는데 뭐냐면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전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홀연히 급작히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그럼 언약의 사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놀랍게도 여기에 두 분의 사자가 나온, 두 사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세례요한, 길을 예비하는 자가고 하나는 언약의 사자로서. 왜 언약의 사자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언약의 상관. 그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가 아들로서 이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언약의 사자로 오셔가지고 급작히 그의 성전에, 그의 전에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전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예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그 언약의 사자가 오는 날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언약의 사자가 오는 그날에는 반드시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며. 공의가 이루어진다.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렇게 되었는 언약의 사자가 오는 날 사람을 구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금이나 은을 연단하는 불처럼 오시겠다는 거예요. 빨래 세탁을 깨끗하게 빨래를 하는 잼불, 양잼불로 오시겠다는, 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금이나 은을 재련해서 깨끗한 것은 정화시키고 찌꺼기는 쏟아내는 불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더럽게 버려진 옷을 갖다가 양잼불을 넣어서 빨아가지고 찌꺼기나 불순은 다 버려버려 깨끗한 옷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화된 금은과 같은, 정금과 같은 사람, 깨끗하게 빨아진,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구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불이나 양재물처럼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깨끗하게 예비된 금과 같이 연단하여 깨끗하게 된 자들은 3장 3절 4절에 보니까 어떠냐? 그들에게 딱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보니까 3절부터 보니 이렇게 돼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또 4절에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헌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고 그들이 의로운 재물이 된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참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급작히 임하시는 그 성전이 우리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참된 예배가, 참된 우리가 재물들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참 예배에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기서 그날, 인자가 오시는 날,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그의 임하는 날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첫 번째 오심과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자, 그러면 금과 은처럼 깨끗하게 된 사람은 예배의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심판받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심판이 명하게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일곱 가지의 모세 언약, 모세가 말한 언약을 어기는 일곱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일곱 가지가 십계명 전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죄가 일곱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일곱 가지의 중요한 그 당시에 그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중요한 죄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술수하는 자, 미신, 점치고 가증스러운 이방인의 제사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술수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일꾼들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들, 과부와 과를 핍박하는 자들,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날이 어떻게 될 건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의 논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말씀, 4장의 말씀과 3장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제 이 네 번째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이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에서는 여호와의 날, 우리가 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디어 선포를 합니다.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종말의 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자 역사적인 마지막 종말을 나타내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오늘 우리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장 13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노다. 역시 이들이 또한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말세의 세대에 하나님의 택한 자서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를 안 믿고 밖에 나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자들로서 예배가 진정으로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의무와 정체성을 상실한 채로 하나님께 비난을 하는 이런 자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로 대적했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당 왔다 갔다 해요. 예배도 예배 제대로 안 드려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을 간절한 경배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예배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순종도 그런 의지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신다, 내게 함께 하시지 않는다 투정을 하면서 이방 복되 나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불평하던 거의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런 얘기하면서 예수 믿어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하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 말씀 명령을 따르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슬프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뭔 유익이 있느냐는, 하나님 믿어서 뭐해요? 아이고, 교회는 그냥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 냉소주의라고 합니다. 아주 시니컬하게 신앙을 비판해요. 안 믿는 자는 차라리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예수 믿는 자들이 저래요 이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여섯 번째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게 사실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는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믿어서 우리가 뭐가 유익하냐? 이런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모양을 가졌지만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가짜 성도입니다. 그들은 위선적인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식적인 성도들입니다. 모양만 갖춰내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고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비신앙, 비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 있는 사람이지 정작 하나님을 믿는 건 없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다가 불교를 믿어요. 그런데 절에 가거나 부처를 믿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신들은 불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일이 기독교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내가 한데 아무것도 내가 체험한 게 없어요. 내 가운데 일어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게 보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이런 역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게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일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정말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틀에 사여잡혀 있는 그런 형식의 기독교인일지 몰라요. 저는 기독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한 성도를 원하고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교인은 이 땅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는 교인이 되면은 아, 나 오늘 기독교는 싫어. 나는 저 불교로 갈 거야. 자신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기독교를 믿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이나 하나님의 체험을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는 교만하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더 복을 받아요.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왕성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뭘 이러래 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나가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에는 나의 정한 때가 있어요. 그날은 다시 또 구분되는 날이에요. 아까 우리가 산원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구분하는 날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꾸준히 하나님의 형편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탄식소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16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피차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의 대화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무슨 책? 기념책에다가 이름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록이라는 것, 생명책하고 또 달라요. 근데 무슨 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책을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의인들의 그 한탄과 고난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들이 서로 힘들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냅시다 하는 피차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 기념책에다가 이름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이 누구누구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거기에서 구별돼가지고 이름에 쓰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18절에 보니까 구분을 분명히 삼아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섬기는 자고 의인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특별한 소유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이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들은 하나님의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처럼 돌보시게 될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4장 1절에 보니까 엄청난 이야기 나와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초계같이 태워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조차 없이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서 특별한 소유주가 된 자는 어떻게 돼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셔서 뭐를 치료하는 광선, 이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니까 기뻐서 어떻게 돼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쁨의 그런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그 감격의 시간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인을 재처럼 밟아버릴 것이라. 이것이 마지막 주님과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와가지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또 다른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바로 그 말씀이 4장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4절에 보이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구약 세대는 물론 모세가 준 율법이지만 신약 세대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지키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5절에 보니까 이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르게 되면 그들에게 뭐가 되느냐, 6절에 보니까 저주가 온다는 것이에요. 저주가 온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말라기서의 가장 끝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저주라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저주라는 단어를 구약의 마지막 글자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핵심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구약 소선지자들의 말씀처럼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구약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장차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분별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던져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자 신약의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를 향한 꼭 들려주셔야 될 정말 간곡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던져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림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가 이제 이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산 제사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선을 쫓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놀라운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 심장에